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며 정령하며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그의 영혼을 보존하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그 에스겔이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 파수꾼이 그 군대 보초입니다. 그죠? 초병이지요. 예. 사실 그 초병의 임무는 이 먼 곳을 응시해가지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보고하는 것이지요. 이게 가장 그 자기 임무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임무가 그 같은 임무인 것은 아닙니다. 모두 총 들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죠? 모두 막 그럼 탱크 몰고 막 모두 박격포 짊어지고 다닌다든가. 누군가는 그 전쟁터에서 밥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군인이에요, 그죠? 그 군인은 총알이 날아오는 이 전쟁터 가운데서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밥을 해야 됩니다. 지휘관도 있죠, 지휘관도. 그 축구장에서 아무리 그 선수들이 못해도요, 감독이 대신 뛰는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휘관은 아무리 전세가 기울어도 전체 부대를 통솔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기가 직접 막 소총 들고 막 급하다고 돌격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어디 동네 할아버지들이 뭐 애들 앉혀놓고 하는 어떤 뭐 영웅 이야기 같은 거지, 실제로는 그 형편없는 지휘관이지요. 책임감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지휘관은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죠. 벙커 같은데. 전장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 작전을 세우고 전체 부대를 통솔합니다. 보초도 마찬가지예요. 보초의 임무는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 자기 눈으로 적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봤다 해가지고 그거 막으러 자기 혼자 혈혈단신 나가는 거, 그 어디 삼국지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 실제는 말도 안 돼요. 오히려 뒤를 돌아보고요, 재빨리 자기 본진으로 후퇴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게 자기 임무예요. 하나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신다 합니다. 마찬가지 임무입니다. 이 우리 임무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 뭐 십자가 군병들을 하면서 우리가 마치 이 돌격 부대인 양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맞서 싸우는 그 대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만약에 마귀가 맞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는 순간 마귀는 정말 우리를 압도하는 것으로 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손아귀에 만져보지 못했던 돈, 내가 지금껏 한번 올라가지 못해본 그 지위, 내가 지금껏 말도 한번 털어보지 못한 정말 이 절세미녀, 내 일생의 소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지요. 마귀는 정말 세련된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의 욕심을 잘 아니까. 정말 내 일생의 소원 같은 걸로 다가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전투병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용어입니다. 이걸 D-Day와 V-Day로 표현합니다. 뭐 Decision Day라고도 하고요. 또 Victory Day라고도 하죠. 이 9.11 사태 이후에 그 이라크전이 일어나는데 43일, 딱 43일 만에 이 부시 대통령이 승전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라크전에서 미영연합군이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승전 선언이에요. 이미 전쟁은 승리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 이 승리했다는 이걸 갖다가 D-Day라고 합니다. 이미 결판은 넘어갔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 저기 노르망디 성공하고 나면은 뭐 확 기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D-Day가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뭐 물론 그 이후에도 게릴라전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라크에 계속 남아가지고 작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라크 군이 그렇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미 결과는 났어요.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가 결과를 뒤엎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쟁 상황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게릴라전이 남아있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어두운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봐야 결과를 엎을 수는 없어요. 예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상황이 종결될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초병, 파수꾼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특이한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가령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고 말했으면은 에스겔 너는 이 말을 듣고 악인에게 경고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죄 때문에 그 악인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죄인이니까 그래 자기의 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하겠지. 문제는 이제 다음 조건입니다. 그렇죠?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악인은 어차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같은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은 사망합니다.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너, 바로 에스겔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피값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책임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책임은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책임은 에스겔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네가 내가 방금 했던 말을 악인한테 전했는데도 그 악인이 들은 채 많지 한 경우라면은 그 악인은 결국 자기 죄로 죽겠지만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의 맥락과 같은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너는 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20절은 보면은 의인에 대한 처분이죠.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좋다. 악인에 대한 처분은 이렇게 나오지만 20절에 의인에 대한 처분도 있을 수 있나니까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사실상 뭐 성경을 관통하는 전체 관점이기도 한데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순간 그의 공의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개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그의 공의는 내가 기억할 바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판단 기준을 따져보면요. 약간의 악도 용납 못하는 자신의 성품, 곧 절대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논리의 고리가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날고 기어봐야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절대선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사람 가운데도 왜 정의로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존경받고 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에게 악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뭐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 계시잖아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존경받고 의롭고 그렇다고 그에게 악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점은 이제 말 안 하고 듣기 싫어해서 그렇지 왜 없습니까? 그 뭐 알려진 사실들도 얼마나 많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사에서 그만큼 이 흑인 인권을 위해서 사활을 걸었던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뭐 마틴 루터 킹 가면은 뭐 대단한 그 위인 아닙니까? 그분 생가가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분 생가를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늘 그분 생가 앞에 기념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에게 악이 없습니까? 그분에게 뭐 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마틴 루터 킹의 그의 삶을 존경하고 기념합니까? 몇 년 전에 나온 그 영화 셀마 있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다. 그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했는데, 예. 그 셀마를 보면은 그 참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주 위대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이 뭐 매춘하고 막 이런 그 성적인 타락, 문란한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흑인들의 영웅이고 인류의 영웅으로 우뚝 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에요. 멸망해서 마땅한 존재. 뭐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도인의 그 몇 억 되는 인구 인도인들의 그 참 영웅이지만 뭐 그에게 악이 없다 할 수 있어요. 뭐 언급하면 더러운 거 얼마 많아요. 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면 절대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의로운 자라고 해도 악이 묻으면 하나님은 더럽다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공의는 내가 기억할 바 아니라 합니다. 그냥 마치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듯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처분 결과는 그러니까 악인과 결국 같아요. 20절과 21절의 내용인데 이들에게도 역시 에스겔 네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악으로 멸망하겠지만 책임은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뭐 어쨌든 멸망하겠지만 너한테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귀와 맞서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초병 역할 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네가 전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불신자들 많아요. 가족, 친척, 뭐 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그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면 그들의 멸망은 사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뭐 저도 그 심정 압니다. 제 주변에도 여럿 있으니까요. 뭐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이지 밭을 갈아엎는 자들이 아닙니다. 밭을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전투병이 아니라 파수꾼입니다. 초병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 특이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나온 게 뭐냐니까 말 못하는 자, 즉 언어장애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특히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할 선지자에게 언어장애인이 되라는 명령이지요. 이 비난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 벙어리라고 하겠죠.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쩡히 말 잘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벙어리 노릇 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입을 닫겠다. 왜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나도 이제는 입을 닫아버리겠다는 신호입니다. 실상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뭐 우리 집에서도 뭐 늘 잔소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래도 그 아직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잔소리도 안 한다. 잔소리 때문에 이 스트레스 막 받던 사람은 살만 나겠지만요. 그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관계 단절을 뜻합니다. 네가 듣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 말하지 않겠다. 그 사실 그 정도 되면 되게 무서운 단계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날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의 입을 묶어놔 버릴 정도입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 또한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다물고 본문 마지막 27절에서처럼 허락하실 때에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뜻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럴 때 자기 것 하나 딱 슬쩍 끼워넣기 참 쉽지요. 뭐 예컨대 뭐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럼 그 비서실장이 뭐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아래 사람한테 대통령 뜻이라고 시키면서 자기 오다 하나쯤 슬쩍 끼워갖고 넣는 것 그 일도 아니에요. 그 어느 조직에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권력자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 아닙니까? 권력자 주변에만 있어도 따라오는 권력이 있거든요. 뭐 햇빛 주변에만 있어도 별은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권력이라면 권력이겠지요. 왜 실제로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인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 다투는 시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그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딱 세 명 꼽아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오나? 나와 같이 가자. 다른 제자들 아마 불안했겠지요. 저거 뭔데 왜 세 명만 똑 떼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거만 어디 가냐? 뭔가 서열이 정해진 것 같은 불안감이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로 내려오면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왜 쟤들만 데리고 가지? 누가 더 크지? 나중에 천국에서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할 때도요. 거기에 내 철학, 내 뜻을 끼워 넣을 때에 참 많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몇 대째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지금 신학을 전공으로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 쓰던 돈이 얼만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 90%에다가 자기 뜻 한 10% 딱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라고 할 때 열고요. 닫을 때 다물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열어봐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책임 아닙니다. 마지막 27절에서 보듯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오늘날과 마찬가지의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 거기가 우리 사명입니다. 초병의 사명이에요. 초병은 총 들고 전진하는 것 아닙니다. 만원경 들고요. 후진해서 자기 본진으로 뛰어가는 것이 초병의 사명입니다. 듣기 싫은 자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거기에 내 욕심 끼워넣지 않는 겁니다. 내 욕심 끼워넣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오늘 또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듣지 않는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이 소명을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관심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PR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의로운 양, 공의로운 양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 쓰레기통에 처분하듯 처분하시는 것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듣지 않는 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조차 낙심한 모습으로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처럼 입을 다물 때는 다물고 또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며 주님의 예언자로 살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